오늘 이 시간에는 요 근래에 여기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한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이렇게 뭐 가르친다 이래갖고 교단의 징계 뭐 이런 거 논의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파장이 좀 컸다 그럴까요? 예,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종훈 형제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예. 이종훈 형제님이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한 열흘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교회 오신다 그러길래, 그럼 이것 좀 준비해서 좀 전달을 해라. 예, 그렇게 했더니 또 하신다고. 예,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유신진화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몇 개월 만에 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좀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 저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유신진화론이에요. 이분이 그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신학대학의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쓰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서울신학대학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성결교 쪽인데요. 우리나라의 또 이제 보수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분을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징계를 하면 안 된다, 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지난 거의 한 달간 굉장히 좀 한국 교계가 시끄러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신진화론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영식 교수님 이분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또 유신진화론을 지지를 하거나 최소한 그거를 따르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했습니다.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를 시작한 신학자죠. 스위스 신학자인데 빌리 그레이엄,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다음에 존 스토트, 그다음에 팀 켈러,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또 이분도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영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유신진화론을 따르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신진화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유가 있을 유자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진화의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24시간 하루가 되는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최소한 35억 년에 걸쳐서 생명체를 내고 거기서 유인원까지 이렇게 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진화론적 유신론, 또 유신론적 창조론 아니면 또 유신창조론 또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며칠 전에 이 기사가 이제 국민일보에 떴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복음주의 신학대협에서 지금 오른쪽에 나열되는 거 13개 학교들 여기 좀 들어갔어야 될 학교들이 좀 빠진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서 유신진화론은 성경과 배치가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유신진화론의 주장은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진화가 증명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6일 만에 창조라고 쓰여져 있는데 진화는 35억 년에 걸쳐서 벌어진 거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근데 이거 진화가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논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비유고 신화다. 근데 이 유신 진화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 1장만 신화로 해석하고 2장부터는 문자로 해석하자. 어떤 분은 또 3장까지 그렇게 되자. 또 어떤 부류는 또 아예 창세기 11장까지 내친 김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신화로 보고 아브라함부터는 진짜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아담과 이브는 또 신화적 존재다라는 부류가 있고 차마 아담과 이브를 신화적 존재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아담과 이브는 진화된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또 역사적인 일을 기록한 그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진화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수많은 생명체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바울은 죄가 사망을 불러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교리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러면 이게 고지고대로 볼 책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결국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죽음, 질병, 고통 이런 것도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 아담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죄와 죽음이 무관해지면서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 이거죠. 심심하니까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이 존재를 했다. 자, 창조의 시작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불완전한 것을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신이 과연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과학적인 사실인 진화론을 교회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리스트에 일단 없습니다. 그게 진화론을 안 받아들여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없고 제 시선을 끈 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교인들의 위선. 지금 1번 대학 진학으로 인한 이상 이거 굉장히 좀 미국적인 상황인데 미국 문화는 애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보통 다 집에서 제일 먼 데로 가고 싶어해요. 지긋지긋한 거죠. 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 나가다가 이제 대학을 아주 먼 데로 가고 이제 혼자 기숙사에 살게 되니까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2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선이죠, 위선.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화내고 윽박 지르고 하는데 교회를 같이 갔더니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럼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이런 거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가짜인가 보다. 내가 이런 교회를 뭐하러 나가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 위선이 문제가 되는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 인생은 이 기점으로 나뉘었습니다. 뭐냐? 어떤 기점이냐?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후부터 저는 온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건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가 없는 성경에 인생을 걸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 글인데요. 이게 지금 바이얼 로고스라는 단체예요. 여기 이제 글을 이제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여기 대표적인 문장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진화를 설명하려면 최소한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분도 이제 자아분열이 온 겁니다.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화가 사실이구나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결론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 글에서.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왜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1장의 창조 기사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다음에 넷째 날에 이제 천체를 만드시죠. 해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식물을 셋째 날에 만드시니까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들었는데 식물을 셋째 날에 만들면 이분은 이제 24시간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식물이 어떻게 빛이 없이 또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로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태양이 빛이 아닙니다. 빛은 과학적으로도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입자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물질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넷째 날 만든 지구는 그 빛을 바라는 그냥 도구로 만든 거지 넷째 날에 지구를 창조했다고 첫째 날에 빛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 셋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넷째 날에 지구가 만들어지면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사냐. 뭐 하루 24시간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식물을 창조하셔서 영양소라든지 모든 걸 충분히 그 안에 담아놓으셨으면 하루 빛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지난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죠. 그다음에 편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팀 켈러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아담과 이브를 실존 인물로 봤다. 근데 보통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아담과 이브도 실존 인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는 그래도 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실존 인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거예요. 진화를 해서 왔는데 세포 하나로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점점 진화가 돼서 유인원까지 왔는데 그럼 어떻게 거기서 아담과 이브가 나가냐.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팀 켈러 목사가 예를 든 게 이 데리키드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뭐냐? 유인원까지 이제 진화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유인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고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은 비유로 해석하고 2장부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아주 복잡한, 이게 너무 신학이 복잡해지고 조잡해집니다. 선행인류,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기 전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유인원들이 많았다는 그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 됐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해석 관점이 일관적이지가 않죠. 왜냐? 진화론에 타협을 하려 보니까 성경 해석을, 고전적인 성경 해석, 문자적인 해석, 성경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짜깁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만신창이 신학이 됩니다. 창조론을 받아들이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자, 여기 아까 제가 예를 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고요, 바울이. 이렇게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가. 아담이 신하면 예수님도 신하여야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 켈러 목사가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진화론하고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하고 철학을 분리해서 거의 이제 요즘 세상에는 이제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학은 철학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자연 철학이라고 불리웠고요.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과학의 생명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 진화론에 딸려오는 철학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거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우리가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되 진화론적인 세계관, 뭐겠습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거.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완전히 지지가 되는 그런 철학이었죠.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화론에 담겨있는 철학은 바로 이거예요. 무신론, 신은 없다는 것, 자연주의, 기적은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론,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종교, 문화, 모든 게 다 물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이런 거는 배척을 해야 된다. 진화론, 과학으로서는 받아들이게. 이게 저는 가능한가?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 지금 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옷을 다 단정히 입고 오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형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런 몸가짐,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은 뭐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죠. 그게 저는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아담의 죄 이전에 폭력과 악, 그 다음에 죽음, 그렇겠죠?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니까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화의 역사하고 함께 했겠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무형의 땅이고 또 어둠이 이제 묘사가 됐죠. 이런 걸로 봐서 또 에덴 동산에 사탄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먹을 거를 주실 때 과일하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죠. 그럼 그걸 먹으면 이렇게 한번 비어 먹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게 훼손이 되고 부패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창조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무형의 땅 어둠이 악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먹을 때 훼손과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타락한 이후에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타락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그 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과 과학을 연계하려는 크리스천들은 반과학적인 종교인이나 반종교적인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과학과 종교를 아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6.17 창조를 믿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아담과 이브의 존재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유신 진화론을 지지한다. 이게 또 만신창이가 신학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봤다,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봤다. 그 기준이 뭐예요? 진화론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데릭 키드너, 아까 그 유인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담으로 하나님이 바꿨다라는 그 이론을 얘기한 데릭 키드너는 그 모델이 실험적이며 임시적이며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니까 이것이 창조기사를 대하는 우리의 가져야 할 태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태도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철학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도 분명히 써 있는데도 그 분명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이 말해주는 철학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 바로 그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한 유신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결국은 이거예요. 주류과학 이론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주류과학은 진화론과 빅뱅론입니다. 기원을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진화론과 빅뱅론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주류과학 이론이 검증된 사실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써있는지 잘 모르시죠? 자, 여기 왼쪽이 바로 서양 철학사입니다. 서양 철학 쭉 나오고 오른쪽이 이제 동양 철학입니다. 자, 시대를 따라서 주류 철학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그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게 되면 또 그게 맞구나.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야, 그거는 이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맞나 보다. 그거를 계속 해온 거예요. 인류 역사를 지나면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류 철학은 이거예요, 지금. 무신론과 인본주의, 유물론, 자연주의죠. 자, 이 물고기 떼들 보이시죠? 지금 이 물, 주류 철학 속에 푹 당겨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고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런 물고기 중에 자기가 한 마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가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의 주류 철학은 진리일까? 진리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그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를 보셨죠? 철학은 바뀌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리와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 확률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주류 철학들, 철학자들이 저게 진짜 훌륭한 세계관이다 하는 게 진리일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자, 과학은 어떨까요? 이 과학사예요, 과학사. 더 복잡하죠? 예. 네. 자, 이 시대의 주류 과학이 뭡니까? 진화론과 빅뱅론이죠? 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의 주류 과학은 진리인가? 빅뱅론과 진화론이 진리인가? 자,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이 책이 지금 브라이언 키팅이라는 교수가 그 UCSD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데 물리학자입니다. 이 책을 썼어요.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거기서 제가 바로 인용을 하면 이 사람이 보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에서는 무엇인가가 옳다는 것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빛의 성질,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수천 년을 논의를 했어요. 어떤 때는 유명한 사람이 입자다 그러면 우르르다 입자인가 보다. 또 다음 세대에 더 유명한 사람이 나와갖고 또 이건 파동이다 그러면 우르르가 파동인가 보다. 그러다가 수십 년 전에 물리학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하고 합의를 보자. 그래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근데 입자이며 파동이다, 빛이. 이게 진리일까요? 모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음에 정상우주론. 우주가 영원 전부터 똑같았다, 지금까지. 하고, 이게 바로 빅뱅론하고, 이게 경쟁을 하다가 빅뱅론이 우수해진 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1960년대가. 이것도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이론들이 계속 다른 이론들로 새로운 이론들도 교체가 되죠. 새로운 합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벨상 아시잖아요, 노벨상. 야, 이 노벨상이 얼마나 영예로운 겁니까?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아직 받은 분이 없죠. 결국 노벨상에는 뭐냐면 당대에 합의된 주류 과학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야, 이 이론은 이 발견은 정말로 대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엄청난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이 상을 줘서 이걸 치아해야 되겠다. 그럼 노벨상 받은 그 이론들, 그 발견들이 다 진리일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최악의 노벨상이죠. 그럼 여기 이제 문장이 있어요. 노벨상 중에 몇 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못된 사람한테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이에요.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즈, 포르투갈의 과학자죠.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개발한 수술법이 있어요. 뇌수술법. 뇌협 절제술이라고 그래요. 로보텀이라고 근데 로버는 로브가 뇌협,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걸 로브라고 그러고 토미가 절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건 뭐냐면 조현병하고 우울증을 치료할 때 어떤 조현병이 있으면 이렇게 폭력성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게 전두엽을 잘라서 다른 부분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뇌의 다른 부분을. 그래서 이 치료법을 이 사람이 제안을 했고 1930년대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 1946년에 영국의 병원에서 지금 이 뇌협 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뇌에 지금 구멍을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의사가. 근데 다음 그림이 좀 끔찍하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술법이 처음에는 뇌 구멍을 이렇게 내갖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편하게 하려고. 이 꼬챙이를 눈에다가 찔러가지고 그냥 뇌를 그냥 망치는 거예요.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어떻게 됐냐? 동물처럼 됐어요. 생각이 없고 그냥 멍하고 진짜 비인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 가족들도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수술이 이제 금지가 됐죠. 이거 노벨상 받은 거예요. 이 수술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흔적 기관들 아시나요? 꼬리뼈, 그다음에 털, 뭐 갑상선 이런 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진화 원래 인간이 필요 없는 건데. 진화가 되다가 얘네들이 원래 없어져야 되는 건데 남아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실제로 친구가 털 많은 친구 보면 야 얘는 진화가 덜 됐나 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가 발전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기관들의 고유한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어요. 자, 맹장은 장애 내부에 침투하는 병균과 싸우는 걸 도움이 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로 위장 문제, 위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이제 다 죽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죠. 옆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되살리려고. 그래서 맹장에 있으면 그 회복이 빠르답니다. 그다음에 꼬리뼈도 몸을 지지하는 역할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몸의 털도 뭐 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거 흔적 기관. 한때는 주류 과학으로 받아들였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분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투어, 짐 투어 교수, 라이스 대학교. 지난번에 제가 분자 자동차 말씀할 때, 예를 들었던 분인데요. 이분 라이스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은 유기합성 화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은 쉽게 생각해서 탄소가 있는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에 다 탄소가 있습니다. 10대 영양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탄소 유기, 그러니까 유기합성 화학을 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기물이 합성이 되고 그 물질이 합성이 돼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 유기합성 화학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기원을 밝힌다고 엄청나게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연구고 우리가 점점 연구만 하면 할수록 점점 여기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생명이 그냥 세포 주머니 암에 안에 그냥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 줄 알았는데 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때 이건 도저히 복잡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막 교신을 하고 이건 도저히 이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점 지식이 들어갈수록 여기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거 다 그 사기다. 연구비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유기화합성을 하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 처음에 원자 그 분자 그 단계에서 생명까지 가기에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폴리펩타이드가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꼭 보여줘야 그때 비로소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0명의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그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10명의 과학자들, 가장 유명한 분들이에요. 결국 연구비를 제일 많이 타가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챌린지를 해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답을 내놓으면 자기가 입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검증이 된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합의를 했냐? 신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이다. 이거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당대 주류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무신론, 유물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화가 진리이다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무리 합의를 봐도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류 철학에 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자꾸 이 6일 창조하고 이 진화, 빅뱅 이런 거에 지금 그 긴장을 참아내지 못하고 자꾸 막 이런 아주 특이한 이론들을 막 개발을 해냅니다. 점진적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6일 만에 한 게 아니고 수십억 년에 걸쳐서 했다. 또 강극이론, 창세기 1장과 2절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기간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하고 또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재창조, 강극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가 마귀가 그걸 다 망쳐나갖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유신진화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어떤 교리인가요? 6일 창조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어떤 선생들을 쌓아뒀어요? 진화론, 빅뱅 이런 선생들을 쌓아두는 거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 제가 아까 말한 그런 타협 신학들입니다.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주류 철학, 주류 과학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리스 철학으로 성경을 봤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영지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 철학. 신들은 저기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신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눈으로 보니까 해방신학, 예수님이 무슨 혁명군으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바로 진화와 빅방을 하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타협 창조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창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만든 겁니다. 엿새 동안. 31장 17절에 가보면 역시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냥 엿새 동안이라고 그러면 엿새 동안이라고 그냥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거를 괜히 무슨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모세오경에 이렇게 썼죠. 그럼 모세오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그 얘기를도 믿지 않거든. 창세기 6일 창조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에 2장 24절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인용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보다 사실을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오늘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중에 앉으시기 전에 의자를 다 빼가지고 여기저기 부러져 있는 데 있나 보고 또 두드려보고 그러고 앉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냥 믿음으로 앉은 거예요. 믿음으로. 늘 앉아왔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병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버스를 탈 때도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고 비행기 탈 때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이 창조기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가 그 창조기사를 모두가 증명하는, 완전히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계단을 그리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과학은 실험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뉴턴의 운동법칙, 연력학법칙 이런 것들은 증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든지 재현이 가능해요. 이런 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원과학이에요.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는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증거가 없습니다. 중간이. 이 방향은 일로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저도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하다 보면 진짜 그 가설이 맞는 것처럼 실험이 하나, 둘, 셋, 넷 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신났다, 대박났다. 야 이거 진짜 좋은 논문에 나갈 수 있겠다. 그러고서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서 그거를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딱 학생을 시키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원과학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분이 존 내시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게 게임이론이에요. 게임이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주체자들, 경제 주체자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내 이익이 최대화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런 걸 게임으로 보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 막 계산을 한 분이에요. 이거 보통 분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델이 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어떤 영화인지? 네. 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영화를 하나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장면이 있어서 캡처를 했어요. 자, 이게 존 내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지금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 물어보니까 존 내시가 무한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질문을. 그랬더니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다고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친구 같아요. 하지만 증명된 건 아니잖아. 얘기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 아니죠. 봤냐, 이거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전네 씨가,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합니다. 확실히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믿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겁니다. 진화되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빅뱅 터지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믿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진화와 빅뱅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보고 미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믿는 거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치면서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이고 특히 우리 손에 쥐어진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종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기적들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과학을 열심히 배우고 적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그 한계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은. 근데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연 법칙들은 수용합니다. 아까 실험과학 말씀하셨죠. 실험으로 재현이 계속되는 것들은. 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자연 법칙은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과학 이론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특히 성경에 위배된다면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증명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야, 그렇게 과학을 해서 그게 되겠냐. 과학, 명색이 뭐, 너, 네가 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과학 진화론 안 받아들이고, 빅뱅 이론을 안 받아들이면 되겠냐. 주류 과학을 부정을 하면서 무슨, 누굴 가르치고 연구를 한다 그러냐. 자, 제가 연구하는 걸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공중에 띄우는 걸 합니다. 지금 이거는 소금물을 공중에 띄웠어요. 소금물을 공중에 띄우면, 이거 지금 미국의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에 가서, 그 소금물을 공중에 띄워서 증발을 시키면은 농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진해져요. 진해지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아주 강한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으면 그 안에 분자 구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띄워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금물이 띄워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지난 건데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결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뜬 채로 결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정이 보이시죠? 뭐가? 그러면서 이제 이 소금물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얻은 그 크리스탈의 결정이 달라져요. 그 왜 이거 중요하냐?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마지막 결정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몸에 들어가서 녹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달라집니다. 농약 뿌려놓으면 이거에 따라서 하루 만에 녹을 수도 있고 일주일간 녹을 수도 있어요. 비료 같은 게. 근데 이거 120년이 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기법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지금 이게 세계 최초로 구현이 돼서 지금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에서 너무 굉장히 막 고무적으로 해서 막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주는 커리어 어워드라는 거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미국 과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커리어 어워드가 뭔지 여기 보시면은 커리어 어워드는 전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연구와 교육에서 학문적 롤모델이 될 잠재력을 지닌 조교수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화와 빅뱅을 안 받아들여도 과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아 분열이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학은 과학대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기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이제 so-called facts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진리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관점으로 과학을 포함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저희 집이에요. 지금 둘째하고 셋째인데 신났죠. 왜냐하면 지금 강아지 사달라고 막 졸라갖고 강아지는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갖고 수족관으로 합의를 보고 제가 이제 수족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그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멋있게 꾸몄지 않습니까? 네. 자, 수족관을 이걸 꾸미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창조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돌도 놓을 수 있고 풀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죠. 그래서 풀도 진짜 풀을 이거를 주문해갖고 넣고 다 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3일 걸렸나요? 그리고 물고기 여기 지금 조금밖에 없는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갖다 놨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물고기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야 우리 세상이 몇 년이 됐을까? 저 돌 보니까 저거는 며칠 만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십억 년은 됐을 거야. 우리 물고기들, 야, 저기 뭐 달팽이 있잖아, 달팽이. 쟤랑 유전자가 비슷하다며, 우리가. 달팽이에서 우리가 진화된 거 아닌가? 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수족관 만드는 거 이상으로 더 쉽게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과학으로 밝혀보려는 시도는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사실로 입증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받아들일 때 실험과 증명이 된 사실들과 증명이 되지 않은 이론들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면 성경과 절대 충돌하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